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고 북한과 중국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5일부터 사흘 동안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두 정상이 북중 친선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관리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김일성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북한이 중요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찬성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북한을 포함한 각국과 함께 노력해 한반도 정세 완화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 2011년 집권 이후 첫 해외 방문이자 첫 정상회담입니다. 중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결과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중국이 전달한 내용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는 개인적인 메시지도 있었고 이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진전 상황은 최대 압박 캠페인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오늘 양제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시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내일부터 이틀 동안 방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제츠 위원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과 만나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 달 17일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일 두 정상의 이번 회담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또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 일본인 피해자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오늘 일본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미일 정상회담이 다음 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을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면제 대상국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만남에 아직 열려 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 간 만남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전달받은 것은 없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26일 러시아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에 대응해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고 시애틀 주재 러시아 영사관 폐쇄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그레고리 로그비노프 호주 주재 러시아 대사는 오늘 서방 세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의 적대적 편견을 지속한다면 세계는 냉전 상황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의 최측근인 윈민트 전 하원의장이 미얀마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민트 전 하원의장은 오늘 의회에서 실시된 상하원 의원 투표에서 636명의 의원 가운데 403명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미얀마 의회는 수치 자문역이 이끄는 여당인 민주주의 민주동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대통령은 국가와 정부 수반으로 헌법에 따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난 2016년 문민정부 이후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사실상 실권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김 위원장을 불러들였다고 풀이하면서도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대체로 흐린 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는 5도에서 2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서해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북한과 중국이 28일 관영 매체들을 통해 공식 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김 위원장이 지난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 이어 만찬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집권한 김 위원장이 외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정상회담도 처음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이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부인 이설주와 함께 특별열차편으로 26일 베이징에 도착한 뒤 숙소인 다오이 타오로 향했습니다. 이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언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이 북한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꿀 결의를 갖고 있고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도 대화를 할 용의가 있으며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북한의 노력에 응하며 평화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국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평화회담들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그동안 소원했던 북중관계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을 공식 초청했고 시 주석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뒤 열린 환영 만찬에서 자신의 첫 외국 방문이 중국의 수도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북중 친선은 대를 이어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이어나가야 할 숭고한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전에는 중국 과거원을 방문해 중국 공산당 제18차 대회 이후 이룩한 혁신적인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어 시 주석이 다오이타오 양위안 자리에서 마련한 오찬에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베이징역을 출발해 귀국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27일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설명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는 개인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샌더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관련한 진전은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샌더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 준비와 관련해 많은 분야에서 최신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외감을 느낀 중국의 강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보여주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설명입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강하게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 came because he wanted to come. They basically ordered him to come here and talk to them. May have insisted that he come to Beijing before any.
와일더 전 보좌관은 2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한국,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소외된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사안에 대한 확실한 정황을 직접 듣기 위해 김 위원장의 방중을 강요하다시피 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도 중국이 김정은의 방문을 압박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서 중국을 제외한 데 대해 일종의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겁니다.
I think the purpose of his visit was really China forced him to come. You know, Kim had planned that his first foreign.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주려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 비핵화에서 중국의 역할론은 언제나 강조되어 왔지만 갑작스런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 성사에 소외감을 느낀 중국이 미국에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는 중국이 포함돼 있으며 중국을 제외시킬 수 없음을 강조했다는 게 와일더 전 보좌관의 설명입니다.
They've made a big statement that they are part of this process. That they can't be left out of this process.
고든창 변호사 역시 김 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중국은 북한 문제에 여전히 연관성이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Was for China to show that it's still relevant in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한미연구소의 레리 닉스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난 시 주석으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놓을 제안들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고 싶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Xi Jinping, China's president, has met a couple of times with President Trump. He is, I think, in Beijing to get.
대부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이번 정상회담이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악화된 북중관계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두 정상 간 만남이 앞으로 있을 미중 대화에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불러들였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소원했던 북중관계가 회복되고 대북 제재 분위기 역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함지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대학교 박창희 교수는 북중정상의 이번 만남에 중국의 조급함이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 군사문제연구원이 28일 개최한 포럼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박 교수는 북한이 미국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도 중국을 당황하게 했고 전략적으로 북한의 친미 제중의 가능성을 우려하도록 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경제와 타이완 문제 등으로 견제를 당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국으로선 북한의 전략적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문흥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매우 필요하게 됐죠. 또 중국 북한으로서도 중국이 매우 필요하게 된 아주 적절한 타이밍.
문 교수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 데 대한 후회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재를 너무 세게 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결과적으로. 근데 뭐 나중에 보니까 북한한테도 욕먹고 미국한테는 열심히 안 한다고 욕먹고 한국한테는 아쉽다고 욕먹고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북한을 잃고 미국, 한국한테 욕을 먹은 거죠.
여기에 최근 중국이 예민하게 여기는 타이완과 티베트 문제를 미국이 압박용 카드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카드가 타이완과 티베트라면 중국이 가진 카드는 북한이라는 겁니다.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미중 패권 구도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경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중 패권이 더 강화되면은 북한의 위상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김 교수는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특히 중요하다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중국이 정유 제품을 끊는 등 제재에 동참하자 북한이 미국을 끌어들여 제재 완화를 노린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경제가 좋아지고 외부 정보 자유 사상이 들어오면 내부 봉기에 또 직면할 수도 있는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 최선의 방책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면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박홍규 박사는 북한이 언급한 비핵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또 북한이 우리한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해하는 비핵화, 또 우리가 미국한테 얘기했을 때 비핵화, 이게 지금 의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
박 박사는 중국이 한국을 포용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과 지도력에 도전하는 데 있어 북핵 문제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번 문제가 진행될 것을 염려한 중국이 북한을 불러들여 제대로 확인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 우호가 다시 두터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제재 완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문응호 교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김정은이 시진핑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첫마디가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의로 보나 도리로 보나 내가 중국 지도부에게 이걸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문 교수는 이번 만남이 제재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도리와 정의가 언급된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앞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국 요인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미중 관계를 악화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나 한국 때문에 자기들이 전체적인 판을 깨진 않아요. 미국과 중국 관계 속에서 북한과 한국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어마어마한 산이고 그 산에 있는 조그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한반도 문제는.
박창희 교수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여전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미국의 전략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북한이 그 손을 들고 그 정상회담을 요구한 자체는 내부적으로 제재가 통했고 거기는 중국이 기여한 몫이 크거든요. 사실은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를 만드는 저변의 역할은 충분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은 그 자체는 중국이 비핵화를 달성하는 순간까지는 끝까지 파트너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그 중국에 대한 그 미국의 그 전략이 너무 성급하게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박 교수는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 쉽게 제재를 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이 두 나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북중 관계는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이 계속되면서 역대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의 북중 관계를 이현철 기자가 돌아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지난 2011년 12월 이후 북한과 중국 관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은 북중 관계가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때와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doesn't seem to be much trust or faith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now, and certainly not in terms.
북한과 중국 지도부 사이에 신뢰나 믿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두 나라 관계가 악화된 데는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2012년 11월 집권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해 모든 당사국이 영내 긴장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시 주석 집권 직후인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6년 두 차례, 2017년 한 차례 등 모두 네 차례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게다가 무수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들에 동의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에 부분적으로 동참하며 대북 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 맥스 포커스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B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정상 간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외교적 영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heard President Xi a good number of times, many different conversations, many different meetings, and the one where he
시 주석이 김정은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실망했다는 말을 여러 장소에서 자주 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중국이 김정은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시 주석은 취임 이후인 2014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이 2013년 12월에 대표적인 친중파로 북한과 중국 간 가교 역할을 했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한 것도 관계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중국과 인맥을 갖고 있던 사람은 유일하게 장성택이었죠. 처형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제 멋대로 행동 취하는 자가 바로 김정은이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장성택을 제거했고 여기서부터 나빠진 건 사실이죠.
이 일로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사실상 단절됐고 이후 양국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그동안 특사 교환을 통해 관계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2015년 9월에는 북한의 최용해 당비서가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을 면담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중국의 권력서열 5위인 유원산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2016년 6월에는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송다오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이 중국 공산당 19차 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같은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송다오 부장은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북중 관계에서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북중 관계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이번 북한 최고위급의 중국 방문이 두 나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을 계기로 그의 외교 스타일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 들어 잇따른 전략적인 결정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올 들어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해 벽두 신년사에서부터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한국 특사 파견, 한국 정부 특사단과의 만찬,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 성사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는 극적인 상황의 중심 인물입니다.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격적인 베이징 정상회담으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김 위원장이 올 들어 밝힌 핵 문제와 남북관계, 미국과의 대화 등에 대한 결정은 모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네요.
예, 무엇보다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이 지금의 정세 변화를 불러왔는데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중대한 반전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한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과는 전혀 다른 의사결정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대담하면서 치밀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김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제안한 고위급 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 시절 작은 사안을 놓고도 남북한이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였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 한국 측 지역에서 개최하는 데 동의한 것도 파격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결정들은 모두 치밀한 전략적 검토 끝에 이루어진 것이겠지요?
물론입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이번 정상회담도 김 위원장의 제의로 열렸는데요. 그 시점이 절묘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남중국해, 타이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해 미북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미북 협상을 앞두고 오랜 동맹인 중국이 큰 힘이 될 것이란 판단을 한 것이군요.
예, 미국과의 협상이 잘 진행돼서 제재가 완화되는 상황에서는 물론 협상이 잘 안 돼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난 시진핑 국가주석의 조언도 김 위원장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김 위원장이 정확하게 판을 보면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는 김 위원장을 합리적인 행위자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의 최근 잇따른 행보는 이런 분석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가 예상을 뛰어넘는 범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김 위원장의 주요 결정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에서 나온 건가요?
예, 김 위원장의 지향점이야말로 미국과 한국 등 핵 문제 당사국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최종 결심하고 미국과의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통해 정상 국가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체제 안전보장과 경제를 다음 단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서둘러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여전히 많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와의 정상회담을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볼 때 5월에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김 위원장의 나름의 로드맵에 따라 진행해온 전략적 행보가 결실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의원들은 미북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은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대북 제재 완화 조건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제재 중단 요구에도 최대 압박 캠페인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27일 북한의 리종혁 조국 통일연구원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의원혁명총회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 중단을 주장한 데 대해 묻는 VOA의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한 최근 입장을 여전히 유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로이스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나타냈을 때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는 데 필요한 압박을 지속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압박과 동시에 외교를 더 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특히 북한이 반복적으로 대화와 공허한 약속을 이용해 대가를 얻고 시간을 벌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데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은 제재 완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북한은 알고 있다며 비핵화 약속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리종혁 위원장의 주장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최대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가드너 의원을 비롯한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북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폐기될 때까지 최대 압박이 계속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한 겁니다. 한편 미 의회는 대북 제재 완화 조건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의회가 의결한 첫 대북제재법인 북한제재와 정책강화법은 대북제재를 유예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제4조 1항에 따르면 북한이 미 달러화 위조 활동을 검증 가능하게 중단하고 돈세탁 활동 중단과 예방에 관한 일반적인 규약을 준수하는 등 6가지 조건에서 진전을 보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최대 1년까지 제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제재 유예를 위한 조건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검증과 불법 억류 중인 해외 국민에 대한 석방 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률은 또 제재가 중단되려면 6가지 유예 조건 외에 5가지 추가 조건에 관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과 이런 무기 운반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 개발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여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정치범 석방과 억류 미국인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것이 제재 해제 조건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모든 채널을 통해 미북 정상회담 준비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또 이례적인 회담 방식과 촉박한 준비 기간이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대가 북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관측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미국 국무부 정례 브리핑 현장입니다.
This is just complicated diplomacy, Elisa. I think that's just the way it works. We are looking forward to having these meetings and conversations.
이례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북한과의 정상회담 준비에 불편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헤더 노우트 국무부 대변인은 복잡한 외교 사안으로 가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답했습니다. 통상적인 정상회담과 달리 상대국의 공식 입장 결여와 실무 외교관급의 준비 절차는 없지만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전례 없는 회담 방식과 시간 부족으로 부처 간 조율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상대국이 북한이라는 특수함을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회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 않냐며 때로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준비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고 또 이전에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던 만큼 전례 없는 방식으로 열릴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러면서 뉴욕 채널 등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미북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There's the New York Channel and I'm sure that you know there's a dialogu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magine all those pieces are in play, you know.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는 현재 어떤 형태의 준비 작업에 돌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를 반드시 공개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실무자 간 협상에서 확실한 성과가 도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미북 정상회담 날짜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ack channel or secret negotiations at this stage. The model that Kissinger
미국 CIA가 북한과 직접 접촉해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켈리 맥사멘 전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좋은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agencies involved. I think that's also entirely appropriate. I mean, I think this at the end of the day has to be.
궁극적으로 미국 정상회담 준비는 국무부와 CIA, 국방부 등 각 부처가 함께 공조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CIA와 북한 정찰총국 간 채널을 가동하고 있고 이미 북한 대표들과 정상회담 준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또 폼페오 내정자는 미북 정상회담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서훈 국정원장과도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하고 폼페오에게 회담 준비를 주도하라고 개인적으로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공조와 협력을 늘려 대미 관계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지난 21일 평양을 방문해 북한과 무역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알렉산드르 갈류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 무역거래를 위한 우정의 다리 건설을 위한 업무팀을 조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향후 무역거래를 염두에 두고 1959년 건설된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우정의 다리를 확장하기 위해 또 다른 다리를 세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다리는 특히 중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과 러시아 사이 직통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양국이 오래전부터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정의 다리 건설 계획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과 경제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북한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 정부 간 경제협력위원회 제8차 회의 의정서에 조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대표단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북한 대표단과 회의해서 에너지와 농림수산업, 수송과 과학기술 분야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러 경제협력위 회의는 지난 2015년 4월 평양에서 7차 회의가 열린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북한도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26일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다음 달 중순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최근 움직임은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강화되고 많은 국가들이 대북 교역을 축소하고 있는 국면에서 대북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러시아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상황에서 대북 관계 강화 움직임을 보인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러시아는 북중 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을 때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또 중국이 최근 이례적으로 대북 압박을 늘리고 있는 제재 국면에서 북중 관계가 약화된 시점과도 맞물립니다. 지난해 중순 중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대북 비난 수위를 높이는 등 북중 관계가 긴장 상태에 놓였을 당시에도 러시아는 북한과 러시아 항구를 연결하는 여객 화물선 노선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이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대북 연료 공급을 중단할 경우 대신 북한에 연료를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전략정보 분석업체인 스트레포는 보고서를 통해 북중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이를 기회로 활용해 대북 관계를 서방 관계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냉각 상태에 있을 때 미북 대화를 중재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당시 대북 협상팀의 일원이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최근 VOA에 러시아의 중재 역할 제안에는 동아시아에서의 입지를 키우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전에 동아시아에서 누렸던 지위를 다시 찾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자국 내 북한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 허가를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자국 내 북한 대사관 직원의 수를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는 북한 근로자에 대한 노동 허가를 모두 취소했으며 현재 자국 내 노동 허가를 보유한 북한 국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지난 19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노동 허가를 모두 취소했으며 이들에 대한 신규 노동 허가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취소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에서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 파견된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명시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는 지난해 11월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 세관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북한을 출발하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교역 상품을 금지하면서 여기에는 싱가포르를 경유해 운송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북한의 외화벌이에 주요 거점 역할을 하는 나라로 알려졌으며 미 재무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이유로 지난해 8월 발표한 제재 대상에는 싱가포르 기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지난 14일 제출한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와 2375호 통합 이행 보고서에서 자카르타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의 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의 공식적 관여를 줄이고 있다며 지난 10개월간 양국 당국자가 상대국을 공식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북한 간 교역은 소규모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미 정부의 원조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연관된 제3국에 대한 원조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할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명한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일괄 세출안에 따른 겁니다. 세출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입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다고 판단되는 해외 국가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출안은 미 의회가 연방정무 업무정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을 허용한 만큼 이번 안건에 담긴 내용이 최종 세출안에도 그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미 정부의 원조 제한 조치가 법제화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의회에서는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무대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1월 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무부에 이와 관련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이 향후 미국 선거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법안이 현재 상하원에 각각 상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세출안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미 정부 지출에 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세출안에 따르면 국제방송 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지원금은 대북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돼야 합니다. 또 이주와 난민보조 조항에 따라 배정된 지원금은 탈북난민 지원에 사용되며 여기에는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있는 탈북난민에 관한 보호활동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이번 세출안에 포함된 경제지원금과 민주주의 지원금 가운데 800만 달러 이상은 국무부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해 지출되며 양국 경제협력 조항에 포함된 지원금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관련 정보 수집 유지를 위해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세출안에 포함된 경제지원금은 북한 정부에 대한 원조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원조 제한 대상이 되는 국가로는 이집트와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가 호명됐습니다. 먼저 해외 군사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로 이집트에 13억 달러가 배정됐는데 이 가운데 3억 달러는 보류하도록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 등에 관한 이집트 정부의 조치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비롯한 다른 대북 결의 준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후에 보류된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또 미얀마 경제지원금의 15%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했다는 국무부의 판단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모든 원조는 북한과 관련한 국제 제재 이행 그리고 영내 안보 강화 등과 관련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은 UN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그 같은 주장을 일축하면서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3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날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날 발표한 공보문에서 이번 결의안이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는 37차 유엔 인권이사회 결과와 관련해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의 끔찍한 상황을 반영한 강력하고 분명한 텍스트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37차 유엔 인권이사회 주요 결과를 담은 자료에서 북한의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규탄한 이번 결의안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결의안에는 모두 56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나서는 등 국제사회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구체적이고 정확한 북한인권 상황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입니다.
UN COI 보고서 이전에 북한을 냉전시대의 희한한 유물로 생각하곤 했지만 UN COI 보고서에 의해 북한을 생각하면 김씨 일가에 의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국가로 생각하게 된 거죠.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COI가 국제사회 절대적인 지지 속에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was an overwhelming vote in the council to create this commission. So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신설을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고 따라서 COI는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대다수 나라들로부터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것이란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COI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가장 완전하고 자세한 보고서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도 COI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Many of these abuses are committed in the political prison camps where an estimated 80,000 to 120,000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제이슨 맥 1등 서기관은 북한의 많은 인권유린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어린이 노동과 노동자 수출 등 강제 노동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는 북한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보고한 조직적인 인권유린을 해결하는 데 진전을 이뤘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자행한 가장 악명 높은 인권유린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 납치라면서 즉각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갈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권고를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천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2001년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서울에서 함지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의 지난달 대중국 수출은 885만 3,52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북중교역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대중수출액은 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던 전년도 같은 기간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특히 전달인 1월에 3,600만 달러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수출액이 1천만 달러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대중수출액이 기록되지 않았던 지난 2009년 8월에서 11월을 제외하면 2003년 2월 이후 단 한 번도 대중수출이 1천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출 규모가 억 단위로 증가하면서 2016년까지 월 평균 수출액은 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본격적으로 동참하면서 10월부터 1억 달러 선이 무너졌고 결국 2월이 되면서 1천만 달러 선까지 떨어진 겁니다. 2월 들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건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가 본격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난 1월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판매한 품목은 토성류와 소금이었습니다. 이들 물품은 안보리 결의 2397호의 금지 품목으로 1월 중순까지 유예 기간이 적용됐었습니다. 또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이 판매된 채소류와 과실 및 견과류 역시 2397호의 금수 품목으로 지정됐습니다. 따라서 1위에서 3위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2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수출이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는 앞선 결의를 통해 북한의 5대 수출품이었던 광물과 수산물, 섬유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었습니다. 한편 대중 수출 외에 북한의 대중 수입액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이 2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총액은 1억 266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 약 40% 감소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탈북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탈북자 지성호 씨가 밝혔습니다. 지 씨는 또 북한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국경 통제가 강화돼 탈출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제 그들이 탈출하고 싶을 때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물해주는 것이죠.
탈북자 지성호 씨는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국이 제작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인권 영웅들에 출연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지 씨는 특히 중국 내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돼 미국이나 한국 등 가고 싶은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북한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북한의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날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 씨는 북한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국경 통제가 강화돼 탈북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경에 수많은 군인들이 투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뒷돈을 이제 받고도 이제 그들을 이제 밀고 하게 되면 또한 승진을 시켜준다거나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쓰면 사살해도 이제 된다고 이제 했고요.
또한 북한 군인들이 돈을 받고 탈북을 시키다 적발되면 공개 처형을 당하는 등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 씨는 14살이던 1996년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달리는 기차에서 석탄을 훔쳐 파는 일을 하다가 떨어지는 사고로 한쪽 팔과 다리를 잃었습니다. 이후 구걸 생활로 연명하던 지 씨는 25살이던 2006년 4월에 목발에 의지해 북한을 탈출해 중국과 라오스, 태국 등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북한을 탈북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었어요. 예,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로운 땅에서 살아보고 싶었던 것이 저의 이제 꿈이었어요.
지 씨는 지금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특히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들이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치범 수용소 등 주민들을 통제하는 수많은 감옥들이 북한을 숨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 씨는 2010년에 북한인권 청년단체인 나우를 결성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말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초청받아 소개되면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북한 정권은 나를 이제 장애인으로 만들었지만 저는 이제 북한 장애인들의 편에 서서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난달에는 탈북자 이현서 씨가 국무부의 인권 영웅들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탈북자 지현아 씨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제적인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미국 50개 주를 소개해드리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No matter who you are, what type of clothes you wear, what you believe.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That's the funny thing about the Golden Gate Bridge. It's not gold at all.
50개 주 곳곳에 숨어있는 다양한 얘기.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